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이 처음 나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올해 23세인 통용키 씨입니다. 홍콩 경찰은 통 씨가 지난 1일 진행된 반정부 시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에 동치해 경관 몇 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홍콩을 해방하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 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했고 하루가 안 돼 기소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통 씨가 휴대한 구호가 분리주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독립이나 반란 그리고 테러 등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설치하는 조직의 주요 관리들을 3일 임명했습니다. 먼저 홍콩 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 고문으로는 러 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임명됐습니다.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습니다. 러 고문은 이곳에서 람 행정장관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 수립, 법제도와 집행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수장으로는 정앤슝이 임명됐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광둥성 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서장을 지냈고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령 괌에 사실상 영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타이완 정부가 3일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외무부는 괌에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를 다시 여는 것이 밀접해진 대미관계와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괌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태코는 지난 2007년 예산 문제로 문을 닫은 바 있었습니다. 타이완 외무부는 태코가 타이완과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문화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교류도 강화할 것이라고 타이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차이잉현 타이완 총총은 지난 2017년 태평양 제도 동맹국들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길에 괌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리비아 동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과 함께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제안이 리비아 분쟁 휴전 관련 국제회의에서 리비아 상황에 취해진 결정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리비아 하프타르 동부의회의 아길라 살레 회장과 회담 시작 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러시아 대사관이 무장기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외교관들은 무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루마니아 고위 외교관들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러시아의 공세적 움직임에 대응해 흑해에서 존재감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흑해에 접하고 있는 세 나라 미국 주재 대사들은 2일 미국 중동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옐첸코 우크라이나 대사는 중동과 아시아, 유럽으로 통하는 흑해를 두고 수백 년 동안 분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조지아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직감작적으로 땅을 획득한 후 흑해에서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옐첸코 대사는 조지아 대사와 함께한 성명에서 홀로 러시아에 맞설 능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란이 베네수엘라로 운송 중인 석유를 압류하도록 2일 승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미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선박 4척이 베네수엘라로 운송 중인 석유 120만 배럴을 압류하라는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석유 운송이 제재 대상인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가 압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재와 감시를 피하려고 이란이 석유를 배에서 배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정상의 추가 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potential for delinking in some October surprise. One is that the president asked according to John.
한국 청와대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주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 지역에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진과 풍산 김영곤 지역이 10도, 평양과 신의주, 해주가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전 20도, 강계 희차는 30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출간한 회고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2일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부좌관은 이날 뉴욕의 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대선 전에 선거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 10월의 충격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깊은 곤경에 처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볼튼 전 부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몇 주 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활동과 보여주기 위한 사진 찍기 등으로 2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e wasted 2 years of activity and photo ops.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took advantage of that by continuing its work on both its nuclear program.
북한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핵 확산국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한국은 전략적으로 더 나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향방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논리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을 전쟁에만 몰두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가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한 것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옥 같은 상황이 불거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일종의 선비핵화 후 체제 보장 모델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통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북한은 이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과의 주고받기식 합의를 강력히 반대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한반도 긴장 구조로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일 주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화상간담회에서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긴장을 고조한 뒤 다시 완화하는 상반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이는 사전에 계획된 전략의 일환이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하나로 한국 등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ook what Kim has achieved already just by simply blowing up the liaison office, right?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최근 사퇴하고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과의 관여에 열려있다고 말했다며 최근 서울과 워싱턴의 상황을 고려할 때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형태의 10월 서프라이즈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테리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도발은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때 북한에 남은 유일한 선택이며 차기 미국 정부와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렛대 강화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도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Bolton, the president asks, I think it's internally, well, what if we just take off a percentage of the sanctions?
차석자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논의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의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10월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저지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볼튼 전 보좌관도 백악관을 떠나고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도 제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볼튼 전 보좌관의 부재 등을 언급하며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potential for delinking and some October surprise. One is that the president asked, according to John Bolton, so why do we have sanctions on North Korea 7,000 miles away again?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7,000마일이나 떨어진 북한을 왜 제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정박 석좌는 또 볼튼 전 보좌관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와 대북 강경 기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벨기에의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한 주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과 동맹 간의 균열 가능성과 제재 이행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볼튼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연합훈련에 10센트도 쓰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태세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본 등 동맹과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자는 이어 2016년과 17년처럼 중국 등이 동참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가 작동된다면 시간은 미국의 편이지만 지금은 제재의 구멍이 난 채 한 손으로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박석자는 볼튼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일본의 대북 기조와 일본의 역할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며 북한이 이런 상황을 계속 악용할 것이라는 볼튼 전 보좌관의 지적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과의 대북 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확인해달라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여전히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어제 외교안보 대북 라인의 주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집권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새롭게 기용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일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각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고 외교안보 특보는 이르면 6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인영 내정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이른바 86그룹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내정자가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서 내정자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내정자는 대외,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동맹인 미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내정자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국정원장에 발탁된 박지원 내정자는 대북 햇볕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안보 특보로 자리를 옮기게 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국제감각과 식견이 뛰어나고 특히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남북,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왔다는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두 외교안보 특보는 각각 남북관계, 미한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특사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오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인 미한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두 나라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외부 소음에 불과하고 하다고 일축하면서 미한 공조는 긴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 매체들은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2차 검증 단계인 완전 운용평가 FOC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VOA에 연합훈련과 관련한 이견이나 갈등을 제기하는 관측들은 외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미한 군당국 간 조율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o all this commentary about the gaps and frictions I would view as background nois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합참 의장의 관계는 전시작전권 전환 절차의 핵심 추동력이라며 양측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항시적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연합훈련 실시 규모나 형태에 따라 완전 운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 수뇌부는 조건부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know exactly what is before them in terms of what conditions have to be met, and that's what they're pursuing.
버나드 샤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완전 운용평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As long as there's bilateral agreement that they can exercise enough of the processes that they have a clear indication of capability.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다면 연합훈련의 환경적 제약 요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 여부는 조건부라면서 어느 누구라도 시한이 되면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상호 합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anyone to say that OPCON is going to occur based on a date misunderstands what the bilateral agreement.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조건부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연합훈련 유예로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진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완전 운용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 여부는 실무 전문가인 양국 군 수뇌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id not conduct a major exercise in February and March, which we need to be able to do to enhance and sustain readines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완전 운용평가 실시 역시 한반도 대비태세와 연동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해 주목됩니다. 점점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영내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제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 구상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영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태세를 강조하고 군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내 순환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의 다섯 가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먼저 영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가 목표입니다.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영내 인프라 개선, 군사 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의 지휘,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상원의 법안은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검토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또 공군 장관이 인도태평양 사령관과의 협의하에 영내 F-35A 운용을 위한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는 법안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전략에 제시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시나리오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F-35 운용 배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미회가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 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입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 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든 유관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만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라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수사와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날 상원 토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일련의 조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 한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관국이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적으로 동방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두 나라와 또 더 중요하게 유엔 안보리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또 이날 상원 토론에서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정부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재 체제를 지지하지만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겁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하지만 영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내적 상황 평가 진행과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지원 사이의 상대적 균형에 관한 영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켬입니다.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미국의 단체가 핵 위협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는 15개 민간단체에 모두 1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도 포함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재단인 플로시어스 펀드는 2일 핵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가 있는 지역의 분쟁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15개의 민간단체에 총 1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시어스 펀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자신들의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철폐 국제운동에 대한 지원은 핵무기 금지조약, TPNW가 새로운 비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지난 1970년 발효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는 다른 개념으로 법적으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조약입니다. 적어도 50개 나라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로시어스 펀드가 이번에 지원하는 단체 중에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가 포함됐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촉구해온 위민크로스 DMZ는 미 의회를 상대로 한국전 종전 로비도 적극 펼쳐온 단체입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열악한 식품 다양성, 경기 침체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일 북한을 또다시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4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FAO는 이날 발표한 올해 2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열악한 식품 다양성, 경기 침체를 지적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춘분기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적은 수준의 식품 섭취와 매우 열악한 식품 다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제적 제약이 식량 불안정에 대한 주민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O가 이번에 지정한 44개의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34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방글라데시와 이라크, 미얀마 등 8개 나라가 지정됐고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아이티와 베네수엘라가 포함됐습니다. FAO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기구 가운데 하나로 30년 이상 북한의 농업기술과 긴급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FAO는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보건 위기가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식량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유아 가운데 3분의 1이 최소 적정 식사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어린이 가운데 20%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AO는 아울러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는 질병 통제를 위한 격리 조치 때문에 복잡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에 점증하는 압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약 석 달 만에 다시 열어서 국가 비상방역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남 공세 보류를 선언한 뒤 내치에 집중하면서 대외 문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비상방역 장기화로 방심과 방관, 만성화 현상이 만연하고 방역 규율 위반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 형세가 좋다고 자만도 취해 긴장성을 늦추지 말라며 전염병 유인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비상방역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본격 발병한 직후인 지난 1월 24일부터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고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던 2월 28일과 최고인민회의를 앞둔 4월 11일에도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는 또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완공을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가속화와 의료봉사 보장 대책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데 대해 만족하면서 시공과 자재 보장, 운영 준비 부문 등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외 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회의에서 당 대외 사업과 관련한 중요 문제들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고만 전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순수 민생을 안건으로 정치국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중된 경제난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7일에도 정치국 회의를 열고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생필품 생산에 필수인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 시민의 생활 개선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북중 무역 규모가 5월 한 달간 전월 대비 163% 증가하는 등 연초보다 조금씩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차단 조치의 영향으로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연초에 비해서 조금씩 상승하면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본격적인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굿 파머스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회의 주제가 북한 내부에 전염병 확산 등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동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거듭 국가 비상 방역을 강조한 것도 유능한 지도자상을 선전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력갱생 노선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대단한 업적으로 지금 선전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한 거를.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전부 다 닫고 선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번 회의에서 대외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김 위원장이 당분간 대외 문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군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도 내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 시점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것도 미국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북미 간에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남쪽이 제안한 걸 가지고 자기도 입장 내기 어렵잖아요. 한국 제안에 대한 입장 표명식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뭘 한다면 이제 북한이 반응하겠죠. 근데 그게 또 없는 상황에서 대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회의석상 사진을 실었는데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7일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이후 25일 만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이번 회의 장소가 당 중앙이 본부 청사라고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평양 부재설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BTS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이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를 정기방송으로 편성하면서 한국 야구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3명의 한인 남성이 미국 민간단체가 주관한 온라인 강연 행사에서 유창한 영어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한국 프로야구의 멋진 세계.
There's a lot of interest,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KBO without Major League Baseball being played over in the U.S. and you know KBO games being telecast live on ESPN 6 days a week.
온라인 행사를 주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 단체로 지난 195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록펠러 3세가 설립한 국제 학술 연구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매트 슈아벤자 콘텐츠 디렉터는 야구 전문가로 알려진 3명의 한인 남성을 소개하면서 행사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And in fact,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resumed games on May 5th, and ESPN began broadcasting them that same day.
지금 미국에서 야구 중계를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야구를 하는 곳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며 지난 5월 5일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가 시작됐고 같은 날 ESPN이 이 경기를 생중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슈아벤자 씨는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경기 중 하나인 KBO 리그를 볼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야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지역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 야구 MLB는 보통 3, 4월에 시작해 가을까지 이어지며 30개 구단의 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 종주국인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MLB 일정을 미루면서 자택 대기령 상황 속 야구 팬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 방송이 전례 없이 KBL 리그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ESPN은 전 세계 120개 나라에 스포츠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만큼 ESPN의 KBO 생중계는 미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SPN은 당초 한국 시각에 맞춰 미국 시각 새벽으로 편성해 ESPN2로 내보냈던 KBO 리그 생중계를 ESPN으로 옮겨 정규 방송에 편성하면서 새벽 생중계와 오후 재방송으로 하루 2회 한국의 야구 경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KBO 리그는 1982년 시작한 한국의 프로야구 리그로 10개 구단이 경기를 벌이는데 올해 9개 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정규 시즌을 개막했지만 올해는 5월 개막해 11월에 폐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야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선수들은 사진으로 대신한 관중석을 바라보며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박찬호, 황재균, 류현진 등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선수의 기량을 확인했던 미국의 스포츠계와 팬들이 KBO 리그를 두 달 넘게 관람하면서 전례 없는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블 스포츠 대기업인 ESPN은 KBO 리그 경기 소식과 함께 주간 KBO라는 기사로 경기 일정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ESPN의 스포츠 생중계도 이색적입니다. 이 채널의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인 켈 레비치 씨와 해설위원인 에드와르도 페레스 씨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초대 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 손님은 KBO를 거쳐간 선수 또는 기자와 칼럼니스트 등으로 경기당 두세 명이 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의 한 방송의 여성 스포츠 앵커는 한국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맥주와 피자를 즐겨 먹는다는 등 한국 야구 관중성 풍경을 언급하며 응원가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했던 댄 커츠 씨는 VOA에 ESPN의 KBO 중계 방송을 통해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나 한류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 Today
신문은 이런 ESPN 생중계가 경기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에 생중계팀을 보내는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의 경우 한국의 야구 문화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없는 한국의 야구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명 빠던으로 불리는 배트 플립에 대해 홈런이 많이 나오는 한국 야구 리그의 볼거리로 꼽았습니다. 배트 플립은 홈런을 친 선수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를 그대로 공중에 던져버리고 달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방송은 미국도 팬들을 위해 이를 허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 열을 맞춰 힘있게 춤을 추는 응원단 치어리더를 소개했는데 3시간 동안 경기를 보는 팬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무키 베츠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야구가 돌아왔다. 우리 모두 시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며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This is Korea, home of KBO.
with some of the greatest talent and best fans in the world. And just like Korea, KBO stars are full of life. There's Kim Ha-sung, the hero's all-world shortstop. His teammate, Lee Jong-hoo, a legend in the making.
배치 선수는 KBO의 10개의 구단의 대표적인 선수를 한 명씩 호명하며 이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CNBC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야구 규칙이 같다면서 미국의 야구 팬들도 문제 없이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 경기에서 시구하는 장면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PN에 KBO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어 기쁘다며 자신은 빠던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한국 프로야구의 멋진 세계는 3명의 야구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야구의 역사부터 미국과 한국 야구의 다른 점을 다양한 각도로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선수들이 겪는 문화 충돌, 선수로서의 보람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토론을 진행한 30대 한인 남성 커츠 씨는 어릴 적 미국 부모에게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mykbo.net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미국 사회에 한국 야구를 알려왔습니다. 커츠 씨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미국 내 한국 야구 팬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야구 팬인 30대 미국 여성 제시카 클레인 씨는 ESPN에서 KBO 경기 중계를 알렸을 때 매우 흥분했다며 한국 야구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관람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I was not familiar with Korean baseball, so I went into it with an open mind and eager interest. The time difference, I mean Eastern Standard Time, was something different that I had to adjust to and appreciated that ESPN re-aired the games if I missed anything.
새벽에 생중계되는 경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밤잠을 설쳤을 만큼 매우 흥미롭게 관람했다는 설명입니다. 클레인 씨는 한국 야구팀의 상징인 마스코트를 너무나 좋아하고 응원단들은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래와 춤을 추는 치어리더가 관중이 없는 가운데서 응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들이 경기 자체에 큰 힘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I absolutely love mascots and have enjoyed all of the antics of the KBO mascots that I have both seen on TV and looked up online. The cheermasters and cheerleaders for each team have also been amazing. I really enjoy all the dances and songs.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 구단 선수로 뛴 조시 린드블럼 선수와 2017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황재균 선수의 소속사인 스포츠 에이전시 SGI의 이한길 대표는 VOA에 미국의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대로 가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점점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수치인데 조금 더 극대화됐다. 더 젊은 그래도 실력이 더 높은 선수들이 한국 무대에 가서 뛰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안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그게 확대되지 않았나.
한국 선수들의 실력에 놀란 미국 선수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소속 구단과 계약 관계가 있지만 한국 구단마다 3명의 외국인을 영업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30개의 자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한국 야구가 K-POP이나 영화처럼 한류 열풍을 일으킬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 흐뭇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 업종에 10년간 몸담고 있는 클레인 씨도 KBO 열풍이 아직은 다른 한류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종목인 야구 팬들이 이달 말 시작하는 MLB 개막 후 양쪽 경기를 모두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클레인 씨는 한국 야구는 야구 팬들에게 매우 흥미롭다며 경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봅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 지역에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지만 평양과 양덕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시작됐고 양덕은 15도입니다. 구성 1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가 28도, 남포 26도, 양덕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의 아침 최저는 18도, 강계 17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28도, 강계와 희천은 30도입니다. 황해남북도입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용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개성에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0도, 개성과 사리원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6도, 개성 사리원 28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원산 지역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19도, 장전 18도, 평강은 16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에 장진과 운기 선봉 지역만 오후에 흐려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로 시작됐습니다. 장진은 10도로 내려갔다가 낮 최고 24도, 함흥은 28도까지 오릅니다. 함경 북도의 성진, 청진 지역 16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흐린 날씨입니다. 풍산 김영곤의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3도, 해산은 14도에서 시작돼 27도입니다. 삼지연 11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먼바다 쪽에 구름 많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이 처음 나왔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올해 23세인 통영 키 씨입니다. 홍콩 경찰은 통 씨가 지난 1일 진행된 반정부 시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에 돌진해 경관 몇 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홍콩을 해방하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 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했고 하루가 안 돼서 기소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통 씨가 휴대한 구호가 분리주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독립이나 반란 그리고 테러 등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설치하는 조직의 주요 관리들을 3일 임명했습니다. 먼저 홍콩 정부 산하 설치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 고문으로는 러 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임명됐습니다.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습니다. 러 고문은 이곳에서 람 행정장관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 수립, 법제도와 집행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 수호공서 수장으로는 정연슝이 임명됐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광둥성 위원회 비서장을 지냈고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령 괌에 사실상의 영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타이완 정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무부는 괌에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를 다시 여는 것이 밀접해진 대미관계와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괌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태코는 지난 2017년 예산 문제로 문을 닫은 바 있었습니다. 타이완 외무부는 태코가 타이완과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문화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관계와 문화교류도 강화할 것이라고 타이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 2017년 태평양 제도 내 동맹국들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길에 괌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이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리비아 동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과 함께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제안이 리비아 휴전 관련 국제회의에서 리비아 상황에 취해진 결정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리비아 하프타르 동부의회의 아길라 살레 의장과 회담 시작 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러시아 대사관이 무장개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외교관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루마니아 고위 외교관들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러시아의 공세적 움직임에 대응해 흑해에서 존재감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흑해에 접하고 있는 세 나라의 미국 주재 대사들은 2일 미국 중동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옐첸코 우크라이나 대사는 중동과 아시아 유럽으로 통하는 흑해를 두고 지난 수백 년간 분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에 조지아 그리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직감적적으로 땅을 뺏은 이후 흑해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옐첸코 대사는 조지아 대사와 함께한 평가에서 홀로 러시아에 맞설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란이 베네수엘라로 보내는 석유를 압류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의 제인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미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선박 4척이 베네수엘라로 운송 중인 석유 120만 배럴을 압류하라는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석유 운송이 제재 대상인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가 압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송 품목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치는 영향의 자원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